어느 백화점의 점원이 성실하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예의 바르고 물건 잘 팔고 그래서 모범사원으로 표창도 받았습니다. 그는 늘 웃으면서 손님을 응대하고 물건을 팔았는데 물건을 사는 손님에게 정중하게 모자를 벗어서 인사를 한 후에는 꼭 모자를 살펴보았습니다. 또 물건을 사지 않는 손님에게도 다른 점원 같으면 화를 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정중하게 인사하고 나서 또 모자를 복원했습니다. 누군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왜 손님하고 인사한 다음에는 꼭 모자를 살펴봅니까? 그러자 점원은 말했습니다. 이 모자 속에 비밀이 있거든요. 저는 그것을 읽는 것입니다. 팔았으면 감사해서 읽어보고 팔지 못했으면 읽어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쓰여 있는데요?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옵소서. 바로 그겁니다. 나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물건을 팔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신명기 10장에서 행복을 위한 명령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세 가지의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첫째는 깨어진 돌판을 다시 쏘주셨고 두 번째는 레위인들에게 다시 업무를 계시하라고 명령해 주셨고 세 번째는 가나안을 향하여 다시 진군을 시작하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를 받고 모세는 너무나 감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히 설명을 합니다. 세 가지를 부탁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 그리고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이 여호와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 세 번째는 이것을 방해하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오늘 11장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축복된 삶을 지속해 갈 수 있느냐 그 비결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장의 말씀이 과분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에 강조점을 두었다면은 11장은 그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1장의 말씀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주제는 애굽의 농사 방법과 가나안의 농사 방법이 어떻게 다르냐를 설명합니다. 세 번째는 이것을 통하여 축복과 저주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오늘날 너희들이 기억할 것이 있다. 하나님에 대하여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 특별히 본문은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째는 3절입니다.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로부터 해방시키셨다는 걸 강조하고 또 하나는 6절인데요.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곧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그랬어요. 광야에서 모세를 대적하여 스스로 높아지고자 했던 다담과 아비람을 땅을 갈라지게 해서 그들을 산채로 매장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너희들이 선민으로서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것을 나는 싫어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질서를 거부하고 있는 것, 함부로 날뛰는 것, 그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가져야 되는 분명한 자기의 자세가 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가 된다는 것은 정상적인 인간으로부터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반대로 영적인 질서에 도전하는 것은 정상적인 인간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시도라는 거예요. 이 둘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인간에게는 자기 분수가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에 찌든 인간이 되어서도 안 되고, 하늘 높은지 모르고 기고만장해도 안 된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입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하고 강을 건너서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입구까지 오도록 이 40년 동안에 너희들이 눈으로 직접 하나님의 하신 일을 다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질서가 뭔지, 하나님은 사랑과 지혜로 그 백성을 인도하시고 심판과 구원을 행하시는 완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첫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8절과 9절을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너희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거기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대대로 복을 내리며 번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네가 받은 복을 놓치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삶의 지혜가 뭐냐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애굽의 농사법과 가나안의 농사법의 차이를 설명하는 겁니다. 애굽에서는 어떻게 농사를 짓느냐, 그 방법이 10절에 나옵니다. 10절을 읽읍시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의 농사 방법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발로 물대기, 이것이 애굽의 농사 방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애굽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아주 건조한 지형이거든요. 그런데 그 애굽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나일강이라고 하는 정말로 대단한 강이 전국을 흘러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일정한 기간이 되면은 이 나일강이 넘쳐서 기름진 흙을 주변의 논밭에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물은 늘 흐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농사를 짓느냐, 그 강물이 모든 밭과 논에 다 될 수 있도록 인공수로를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발로 물을 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발로 올라가서 지렛대를 움직여서 막아놓은 그 수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또 발로 올라가서 밟으면서 풍차를 돌려서 낮은 지역에 있는 물을 위로 끌어올리는 그러한 농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고와 기술을 가지고 노력을 하면 애굽은 비가 없어도 언제나 물이 부족하지 않은 충분히 농사를 잘 지어서 풍년을 보장할 수 있는 아름다운 땅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반면에 가나안의 농사법은 어떠했느냐? 11절을 봅시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땅이 그것을 바로 흡수를 해서 물이 고이지 않는 지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에 가면 물을 눈으로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형적으로는 석회암 산지와 구릉이 많아서 물을 가둘 수도 없고 가둔다 할지라도 바로 물이 땅속으로 베어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큰 강도 없기 때문에 끌어올 물도 없는 곳이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은 사실은 12절이라는 거,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12달 항상 살펴보시고 어디에 물이 없는가 저기가 가물었구나 하면 그때마다 거기에 물을 주지 않으면 그렇게 그 눈으로 돌보시고 때맞춰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11절과 12절이 멋있는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그럴듯한 것 같지만은 사실 가나안은 농사 짓기가 아주 어려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땅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맞춰 비를 주시지 않으면 금방 황무지가 되고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물 한 방울 구할 데가 없는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곳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요약하자면 애굽의 농법은 인간의 기술이 집약된 과학적 농법이었고 자기들이 수고하고 지혜를 발휘하여 최선을 다하면 풍년을 누릴 수 있는 곳임에 비하여 가나안의 농사법은 오직 하늘만 바라보는 100% 천수답 같은 그러한 환경이 바로 가나안 땅의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애굽 땅과 가나안 땅 어느 땅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애굽이 훨씬 좋은 거죠. 왜? 내가 노력하면 되니까. 나의 최선만 다하면 보장되니까. 그러나 가나안 땅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주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 가나안 복지로 인도한다고 그랬는데 가나안 복지가 뭐예요? 복된 땅이라는 거예요. 왜 복된 땅으로 인도한다면서 농사짓기가 그렇게 어려운 곳으로 그 백성을 인도한단 말인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가나안에 가서도 광야에서 산 것처럼 날마다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기 원했기 때문에 그곳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만나 먹었잖아요, 그죠? 근데 만나를 하루치 분량밖에는 안 줬어요. 한 달 팍 주고 1년껏 확 내려주면 좋을 텐데 감질나게 매일 하루치만 준 이유가 뭘까요? 매일매일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의 생활, 그 훈련의 목적을 하나님은 신명기 8장 3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루라도 만나를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 40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광야 생활의 특징이고 그것이 광야 훈련의 목적이었는데 가나안에 가서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모세로부터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이고, 40년 광야 생활 지긋지긋한데 이제 가나안 복지에 가면은 광야 생활 싹 씻어버리고 풍요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해버리라 기대 가득 부풀어 있는데 아니, 가나안에서 너희들이 축복된 삶을 이어가고 거기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려면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그 삶의 스타일을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왜 그래야 되느냐, 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면 쉽게 변질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풍요한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려면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고 기대하고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훈련 40년은 40년의 훈련으로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일생 동안의 삶을 위한 준비의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비행기 조종법을 배울 때에 그 학생들이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서 조종법을 배우나요, 여러분? 그러면 다 죽죠. 비행기와 똑같은 시뮬레이션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서 다 작동법을 일일이 배우고 훈련한 다음에 마지막에 비행기에 올라가서 하늘 위에서 조종하고 그 방법을 마무리하는 것이 유능한 조종사가 되는 안전한 비결 아닙니까?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광야에서 시뮬레이션 40년 동안 하나님을 매일매일 바라보고 철저하게 의지하는 훈련을 내가 시켰노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방법 옛날 거 싹 지워버리고 새로 적응하기 시작하면 너희들은 어떻게 되느냐? 정신 못 차리고 세상에 몰입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세상에 취하게 되고 세상에 몰입하게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소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밖에 없는 가나안으로 너희를 인도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면서 뭘 봤나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볼 수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를 경험했던 겁니다. 광야에서 길이 막혀도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는 구름기둥이 있었기 때문에 밤에도 어둡고 막막하지 않았던 이유는 불기둥이 비추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매일매일 하늘의 눈을 들어 바라보고 그 인도함을 받으며 광야를 통과해 왔던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매일매일 그렇게 하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곳은 곡식이 넘쳐나는 곳이지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님 주옵소서. 이런 자세로 살지 않으면 너희들은 세상 사람 금방 되고 만다. 그래서 너희들이 언제나 나를 기억하고 바라보라고 그런 땅으로 보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명령을 따라서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23절에서 25절.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 대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가나안에 가겠지만 가서 너희들의 삶이 갈수록 지경이 넓어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할 사람이 없는 축복을 유지하려면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주제입니다. 26절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그랬어요. 이제 내가 너희들 앞에 축복과 저주를 놓아두겠다. 둘 중에 어느 것이 좋은지를 선택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축복은 뭐고 저주는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축복과 저주의 개념이 뭔가요? 내 몸이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내가 계획한 것이 다 이루어지면 축복이고 그렇지 못하면 저주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축복과 저주의 개념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축복과 저주 개념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정확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축복이고 뭐가 저주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축복과 저주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애굽의 농사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능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소위 말하는 인본주의, 내 모든 최선을 다하고 기술과 지혜를 다하여 애쓰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애굽의 농사 방법인데 이것이 바로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멋진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축복이란 뭐냐? 가나안의 농사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어지는 삶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나안의 농사 방법을 좋아하지 않죠. 너무 무기력하고 소극적이고 그리고 초라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농사 방법, 그게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고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주의 길이고, 가나안의 농사 방법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이며 이것이 축복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축복과 저주는 삶의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의 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12번, 20번씩이라도 축복과 저주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네 앞에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는데 이 둘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를 하나님은 묻고 있는 겁니다. 저도 한번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둘 중에 어느 쪽이 마음에 드세요? 애굽의 농법과 가나안의 농사법 중에? 아, 왜 대답을 안 해요? 에? 애굽의 농법이 훨씬 내 마음에 들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둘 중에 어느 스타일이라고, 어느 스타일이냐는 거예요. 내가 하면 되지, 내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게 저주고. 하나님 없으면 난 못 삽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저주고 왜 그것이 축복이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농사짓는 농부가 아닌데요. 나는 회사를 경영하는 기업인인데요. 그렇다면 회사를 어떻게 경영해야 합니까? 애굽의 농법으로 아니면 가나안의 농법으로 어떻게 경영하란 말이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가나안의 농법으로 경영하라는 거 아니요? 그럼 내가 할 일이 없잖아. 아니죠. 최선을 다하지만 내 수고와 내 능력으로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한다는 자세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의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질 때에 그 회사를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항상 여호와의 눈이 그 회사 위에 머물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따라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녀 키우시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건강도 다 여러분의 논밭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되겠어요? 모든 부모는 자녀를 향하여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시키고 좋은 선생 만나게 하면 최고의 효과를 얻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만 이 자녀를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이 아이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될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이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있을 것이다. 그런 말 아닙니까? 여러분 건강하고 싶다고 해서 난 건강 위해 노력하는 사람 내가 아프고 보니까 많습니다. 24시간 건강만 생각하고 죽을 노력을 다해서 오직 건강, 그래서 좋은 거 챙겨 먹고 자라는 대로 자고 일어나라는 대로 일어나고 다 하는데 그렇다고 건강합니까 여러분? 건강해요? 아닙니다. 병들 사람은 다 들어요.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내가 건강을 위해 노력해야지. 맞죠? 그러나 내 건강은 누구의 손에 있나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12절처럼 돌보아 주시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내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을 거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이끌어 들이셨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농사질 수 없는 곳으로 왜 우리를 인도했느냐. 가장 깊은 대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를 정말로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의 삶을 내가 책임질 것인데, 이것이 내가 너와 원하는 관계인데, 이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축복이라는 거야. 사람들이 꼭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보다 제 인생을 더 사랑하고요, 제 스스로의 노력으로 살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저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는 그래도 기도 많이 했는데, 그죠? 울면서 기도 많이 했는데 살만 하게 되니까 기도가 없어지죠.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고 병들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으면 그의 인생은 텅 빈 인생이 되기 때문에, 비참한 인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지 말라고, 놓지 않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너를 인도하겠다.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가나안에서 네가 훈련받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던 그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곳이지 내 힘으로 사는 곳이 아니다. 이걸 기억하라.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을 세상에 다 주지 말고 하나님께 두고 광야 스타일로 살아가라. 그럴 때 언제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너를 인도하리라. 그런 얘기죠.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들은 바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갑시다. 기도 제목입니다. 축복과 저주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저주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간은 자기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복의 전부가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풍요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농사짓기 어려운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언제나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라고, 그럴 때마다 내가 은혜의 단비를 내려서 그곳에서도 젖과 꿀이 흐르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손잡고 살아가는 풍요한 인생이 되라고, 그것이 축복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버리고 저주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생각에는 멋진 삶인지 몰라도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텅 빈 인생이 되고 말 것이며, 세상을 다 가졌으나 하나님 없는 허무한 인생이 될 것임을 결코 잊지 않게 하옵소서. 바라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진정 복받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찬양제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참여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사 그들의 마음에 하늘의 노래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